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에 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왔지만 의외로 교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고 듣고 연구하고 또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물론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부분의 신앙인들 중에 이 본질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또 올바로 믿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에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 것이냐 결국 인간의 문제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나 축복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고 왕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와 흡사했던 그 존재 그래서 너무나 엄청난 축복 안식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에덴의 축복과 그 다음에 만물을 장악하고 생명이 되는 축복과 언약을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간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왕이었던 존재가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사로잡히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온통 상하고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고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그런데도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는 인간에게 고통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가 임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의 고통당 이 지옥의 맛을 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존재가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주신 유일한 약속을 어겨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럼 조금 더 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어기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의 좀 본질적인 얘기를 오늘 이 시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는 제가 볼 때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법칙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핑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차를 만들 때 기름 넣어야지 가스 넣어야지 가도록 만들잖아요. 설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스를 넣어야지 갑니다. 기름을 넣어야지 갑니다. 다른 곳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설계자가 그렇게 설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좋다고 차 안에 한약 넣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기름 넣어야지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나오는 순간부터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흘려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숨쉬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뽑혀지는 순간부터 고통이고 죽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고 인간의 원리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설계하셨냐?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 인간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사는 존재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또 하나님 인간 안에 있어야지 사는 존재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는 순간부터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듯이 나무가 뿌리 뽑히는 순간부터 이제 서서히 말라 죽어가듯이 인간에게 이토록 다양한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는 이유는 근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께해야 될 하나님과 함께에 대해 사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좋은 뭐 이제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전자기기들이 다 원리가 뭐냐면 전원이 공급되어져야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전자기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전원이 공급되어질 때에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세계에 많은 것들을 합니다. 저 먼 나라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컴퓨터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땐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장나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모든 고통과 죽음이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왔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벌어졌는가? 이사야 59장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는 역할이 인간과 하나님과 갈라놓게 하는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죄인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죄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 주신 약속에 대해서 창세기 3장 6절에는 그 약속을 어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그 불순종이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 그 죄인이 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가 사망을 불러들이는 일이 벌어졌고 이 죄로 이 한 사람의 인류의 대표되는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오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과 단절을 다른 말로 사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절되는 사망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의 본질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유일하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이다. 그래서 답이 너무나 간단해요. 답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또 간단합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유일하고 답도 유일하고 길도 유일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왔고 답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완벽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 왜 왔냐라고 얘기하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과의 단절은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또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 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배경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영적인 존재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너무나 고단수의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으로 하여금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가립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치와 아니면 경제와 아니면 뭐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녹아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단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9절에는 두로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사단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그 사단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도장, 퍼펙트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한 도장, 아주 뛰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지음받은 목적이 소고와 비파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찬양을 맡은 천사 중에 장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사 중에도 천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장애였던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인 사단이 드디어 이제 불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사단이 드디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교만함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2장에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음을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2장 1절부터 9절 중에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로 미로 볼 때에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켰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타락한 천사 3분의 1은 지금도 귀신으로 악한 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와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늘의 전쟁에서 치게 되고 이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드러난 그 옛뱀이 마귀이며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딱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단은 엄청난 능력 있는 존재고 지혜가 뛰어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불의가 드러나서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고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키고 쫓겨나는 너무나 강한 어떤 그런 존재임을 먼저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사단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이 네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엄청 능력 있는 존재고 그 능력 있는 존재가 지금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아주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사단을 악한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볼 때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이 반역자고 이간자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있고 지혜가 충족하고 사단이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킬 정도의 엄청난 존재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아주 악하고 더럽고 반역하는 자고 이간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고 거짓말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너무나 능력이 있어요. 너무나 능력이 있는데 그럼 너무나 악해요. 그런데 온 세상의 임금과 신이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이제 이렇게 학교를 생각해 보면 이제 남자 아이들, 사내 아이들은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어릴 때부터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싸움을 많이 이제 하죠. 이게 철없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싸움을 하는 어떤 걸 생각해 보면 반에 엄청 덩치가 크고 싸움을 엄청 잘하는 놈이 있는데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머리까지 똑똑해. 그런데 이 놈이 진짜로 나쁜 놈이라 악하고 더럽고 그 다음에 이상한 일 시키고 그런데 이 놈이 반장까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휘두르는 거지. 그러면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계속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누구한테 하냐? 우리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 힘세고 그 악하고 아주 간사하고 악랄한 놈인데 반장까지 된 그 놈이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단의 큰 어떤 카테고리를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사단은 끊임없이 간계를 펼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가운데 일하고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하늘의 악의 영들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불화살을 쏜다고 얘기를 계속합니다. 사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그렇습니다. 한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 교회를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슨 직분을 맡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신비한 경험을 경험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모든 것에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불과 1,200년 전만 해도 세균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세균이 인간을 죽인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아니면 총에 맞아 죽거나 그건 이해가 되지만 세균 덩어리가 그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세균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감염돼가지고 죽어나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은 이 미세먼지에 너무나 지금 이렇게 한국 전체가 뜨들썩합니다. 얼마 전에 또 중국에서 내린 눈을 보니까 거의 눈이 하얀색이 아니라 흑색이에요. 흑색. 오염이 좀 심각해졌죠. 이제는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이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뭐 폐나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자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 자는 지혜가 충족한 자입니다. 그 자는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할 만큼 엄청난 존재입니다. 천사들을 타락시킬 존재 얼마나 엄청납니까? 천사는 하나님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 그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킬 정도의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면서 세상의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딱 잡고 있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 풍조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존재인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이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고 악한 자고 반역자고 이간자고 너무 더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지금 이제 전 세상의 임금이고 심판입니다. 임금이고 신입니다. 세상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쉼 없이 우리를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주 언급하지만 저는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이 사단이 어느 정도 존재인지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열 가지 기적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것이 재앙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재앙으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애굽 군대가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데 이제 홍해가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갑자기 이게 아니라 이게 물이 뚝이 됐다고 할 정도로 쌓여 올라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전에 없었다고 하면 좀 신비할 수 있지만 열 가지 기적, 다른 말로 열 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지금 그것도 눈앞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걸 정말 뭐 멍청이가 아니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겠다고 그 물길로 뛰어듭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설정 자체가. 사단이 그와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장난치지 않습니다. 사단의 장난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아니라고 하면 불신자는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방법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사단은 합니다. 그 알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때 장난치지 않습니다. 어떤 입장에서는 생명 걸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삼키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덤벼듭니다. 계속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행한 위에 설 수 없도록 넘어지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해놓고 나서도 마지막에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기도 하고 여하튼 우리 모든 것들을 주 타켓이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주 타켓입니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부분에 이렇게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 때문에 목숨 걸고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에게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인정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어려운데도 신앙 지키고 있다라고 안주하지 마시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 편안하게 못한다라고 하는 것만 사단의 공격이 아닐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록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죠.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강력한 일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1차적인 대상은 불신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100% 믿음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믿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중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일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만 놓치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광의 복음 요거를 알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끊임없는 사단의 속삭임, 멈추지 않는 사단의 속삭임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이 지금 죄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단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신학적인 해석을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 타락 이전에 사단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사단으로 인해서 인간은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럼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음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 후반절부터 쭉 볼 수가 있습니다. 피제사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단으로 인하여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 수많은 문제들 일어나는 뭐 생각의 문제, 경제의 문제, 뭐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고통의 문제, 뭐 어디 죽음의 문제, 그 수많은 문제들을 쭉 그슬로 올라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됐냐?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죄를 범하냐? 눈에 안 보이냐? 사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유일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이걸 좀 자세하게 보면 그 배경에는 죄가 있고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인해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인간 모든 문제의 본질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영웅이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것만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도록 교회를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역의 각도가 다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 80개 나라의 제자를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2-3년 내로 200개 나라의 제자를 찾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16,000 모든 족속과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실 겁니다. 많은 나라에 가봤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나라를 갈수록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결국 하는 게 뭐냐,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막 봉사하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조금 도피할 수 있도록 신비한 경험하게 해주고 그랬습니다. 거의 아프리카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중남미도 뭐 쉽지 않, 적지 않은 나라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른 필요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계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문제의 본질을 깊이 아셔야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간의 문제의 본질이 뭔지 깨닫는 그런 귀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